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마귀의 괴계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우리를 시험들게 하느냐 하는 것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신자들을 어떻게 낙심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시험거리 중에 하나는 분명히 교만입니다. 교만한 죄라는 것은 굉장히 그 걸리기 쉬운 죄 중에 하나인데 그것과 똑같을 만큼 걸리면서도 모르고 있는 것이 낙심입니다. 보통 교만은 경계하고 있지만 낙심하고 있는 것은 경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신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그러면 낙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한 쪽 죄보다 낙심하는 쪽 죄를 더 많이 범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 자기를 의지해서 하나님 옆으로 치워놓고 자기가 잘난 척하는 죄라면 낙심도 똑같이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동일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아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쓸데없는 절망감과 쓸데없는 시험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낙심을 하게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잘못한 문제를 너무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처음부터 구제받을 희망이 없는 자였다 이런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즉 결벽증과 자의식 과잉입니다. 결벽증, 자의식 과잉. 이 결벽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안에 조그마한 약점이나 조그마한 죄라도 용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와 지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너무 집요하도록 자신을 반성해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도 못 고친다는 자리에 자신을 끌고 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도 못 고친다는 자리까지 끌고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기록에 이 다윗의 그 유명한 시들을 읽으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51편 같은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하나는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죄인인가 하는 고백이 있고 하나는 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십시오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식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사이에 뭐가 끼어야 맞습니까? 그 사이에 하여튼 성경 얘기만 하면 이렇게 머리가 꽉 맥힐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사하소서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가운데 끼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뭐만 있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과 그 다음에 무조건 나를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꼭 뭐가 그렇다면 애들이 갓난 애들이 오줌 싸놓고 뭐라 그러죠? 되레 성질내죠? 뭐해? 빨리 안 갈아주고 기저귀 빨리 갈라고 되레 화를 낸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전혀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밧세바 사건에 대하여 회개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51편의 기도문을 이런 식으로 쓰느냐 하면 인간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을 만큼 회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 안 짓겠다라고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1절 다시 보세요. 용서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회개해서 다시는 안 그럴 거니까가 아니라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요. 그런데 바로 자의식 과잉, 이 결벽증에 빠지면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느냐 하면 그 죄와 잘못을 내 속에서 몰아내기 위한 내 노력과 능력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모든 마귀 괴계는 싸움을 어디로 몰고 가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붙잡거나 주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나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데 있어요. 언제나 그거라고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언제나 나보고 1대1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치사하게 주님 부르지 말고 너하고 나 사이에서 맞대결을 하자.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꼬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라 이거예요. 그걸 다 씻기까지는 다른 거 하지 마라 이거죠. 이게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가장 잘 써먹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사실 그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죄를 씻어내는 헛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헛수고라는 의미를 꼭 이해를 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도 아니고 회개를 안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께 도우심을 부탁하는 것으로 가기 위하여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란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가서 메어 달리는 것으로 우리를 몰고 가도록 돼 있지 나 혼자서 그 죄를 회개하고 고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저는 합격이죠 라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겁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51편은 뒤에 이렇게 갑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요구하시죠? 이 문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이 좌절에 빠지느냐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신자가 되고 싶다는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십자가 필요 없이 여기가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번이라도 더 거론되면 거론될수록 여러분은 신앙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론되는 것이 막히면 막힐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틀린 것이 됩니다. 이걸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모든 문제를 주께 가지고 오는 건 어떤 때는 체면 문제 같고 어떤 때는 너무 약한 것 같아 보입니다. 나 혼자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이 들면 시험에 든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가서 보십시다. 여기 이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하나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너희가 짐을 서러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신자가 되면 신자로서 모든 문제에 완벽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짐을 서러지도록 성경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자가 된 다음에 모든 문제에서, 모든 영적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모든 문제에서 뛰어날 거라는 상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겪는 좌절감 중에 하나는 나는 이러저러한 문제에서 너무나 못한다, 약하다, 무지하다 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서로 짐을 나누어 지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줄 모르는 것이 있고 내가 약한 것이 있고 남에게 의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모두와 생각의 모두와 인격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 속에서도 이웃과 서로 짐을 나누어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그 일을 당한 이유가 몇 가지 그 점검해 봐야 될 그 기준이 있는데요. 내가 응당해야 될 일인데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그 다음에는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일이 아닌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보고 성가대를 하라 그러면 제가 답답하죠, 그죠? 뭐 그러지 않아도 우리 주 목사님한테 시간마다 관세를 당하고 있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한다고 음악도 문외한인 줄 알아요. 그 트럼본하고 트럼펫을 구별할 줄 아냐, 이런 쉬운 문제를 저한테 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성가대 설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성가대 서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노래를 잘한다는 건 참 부럽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건 참 부러워요. 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무슨 이렇게 모여서 노는 자리 있을 때 뭐 걸리는 사람 일어나서 노래하기, 이건 아주 저는 싫어요. 왜 노래를 해요? 딴 것도 많은데. 틀리는 사람 일어나서 자기 뭐 이런 다른 것도 다 놔두고 왜 노래를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저는 그건 참 못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겪고 있는, 내가 지금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것 중에는 그것이 내가 질 짐이 아닌, 그건 분명히 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이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모든 것에 다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목사들도 옛날엔 지금과 달리 이렇게 한 지역에 한 교회가 있곤 했죠. 이 교통수단이나 정보가 지금같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은 때라서 한 마을, 한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으면 그 교회에 모두 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스타일이어야 됐냐면 국민학교 선생님 스타일이어야 됐댔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국산 사자, 은미채를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혼자서.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서 전공은 없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가 이제는 뭐 멀다 가깝다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시기 됐어요. 이렇게 되자 교회도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전공화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느 교회는 어느 부분이 강하다, 어느 교회는 구원론이 강하다, 어느 교회는 성령론이 강하다, 어느 교회는 인격적이다, 어느 교회는 봉사에 열심히 있다, 이렇게 각각 교회마다 조금은 특성이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하는 시기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선생님이 여러 개를 가르치는 것과 전공을 나누는 것은 어떤 쪽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전공을 나누는 쪽이 유익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더 깊고 또 넓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다가 좀 묘하게 옆으로 좀 샜습니다.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서 제 전공 아닌 것은 조금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 인사 못하는 거는 좀 봐주십시오. 눈이 작아서 한 번에 사람이 둘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건 참 잘 못한다 그럽니다. 누구나 제 아내도 그러고 저희 어머님도 저보고 그럽니다. 너는 이렇게 인사를 못하냐? 정신이 좀 나가서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성경 말씀밖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제가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할 거, 저거 건강하라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건강하고 싶습니다. 안 건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픈 데 대해서 저도 포기를 했어요. 내비두시면 괜찮아집니다. 집까지 꽤 아프다가 낫겠죠 뭐. 말하자면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여러분을 위해서 제 개인 얘기를 하죠. 제가 불면증이 걸린 지 지금 한 5년 됩니다. 불면증이 걸리면 매일 못 자는 게 아닙니다. 불면증이 오면 한두 달을 가요. 그럼 보통 이틀 내지 사흘을 못 잤다가 한 2, 3일 쌓이면 하루는 확 죽는 거예요. 아주 까무러 쳐갖고. 그러면 그 다음날 개운해지는 게 아니라 돈물 들어갔다 찬물 들어갔다 온탕 갔다 냉탕 갔다 하는 식으로 되고 완전히 사람이 그 국수 풀어진 것 같이 돼요. 완전히 이상하게 됩니다. 근데 불면증이 처음 걸리시면 불면의 밤을 지내보신 분들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못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 잔다는 그 자체를 못 참습니다. 이가 갈려요. 근데 그때일수록 특히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잡니다. 어느 경우에나. 그래서 괜히 때려서 깨우고 왜 우리나라는 테레비가 12시까지밖에 안 하나 이런 시비도 걸고 볼 줄 모르는 AFKN도 보고 그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넘어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불면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잠 안 올래 말아라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꼭 오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에서 100점이고 모든 문제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없고 남에게 지는 부분이 없고 남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교만일 것입니다. 누구한테까지도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냐면 주님한테까지도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아서 좌절이 오는 겁니다. 좌절이 왜 옵니까? 주께서 우리 편을 드시고 주를 찾는 이에게 외면하시지 않겠다 합니다. 우리가 내 문제를 내가 혼자 해결하지 않는 한 주님 앞에도 가지 않겠다 그러기 때문에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는 겁니다. 큰 시험입니다. 아주 큰 시험입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하루에 12번을 찾아도 기뻐하시고 24번을 찾아도 기뻐하시는데 많이 찾을수록 기뻐하십니다. 적게 찾아올수록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적게 찾아갈수록 그를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신앙생활이 진보가 없고 너무나 더디다 하는 데서는 나는 좀 무익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옵니다. 아까 처음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결벽증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무익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체면이 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너무 땅에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민망함과 그 스스로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또 하나의 낙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부분에서 1등일 수는 없습니다. 남은 이만큼 진보해 보이는데 나는 진보해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틀려 있기 때문이지 진보하지 않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전쟁터에 가면 전쟁을 하는 동안은 그 부대 인원의 3분의 1이 깨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군에 있을 땐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소대병력 45명이 말하자면 어떤 적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일선 지대에 있으면 불침번 하나, 뭐 동초 하나 이런 식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15명은 깨어 있는 거예요. 3분의 2가 자고 3분의 1이 깨어 있는 겁니다. 교대로죠, 물론. 그래서 늘 3분의 1 정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보초를 서고 있는 동안에 적이 왔어요. 적이다! 그래갖고 모두가 일어나서 싸워서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서 적을 발견한 보초만이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한 겁니까? 그 시간에 디비저 자고 있었던 군사는 게을렀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 군사만이 자기 순서일 때 적군이 오는 걸 발견해서 내 임무를 잘했다고 다른 사람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동등한 책임과 동등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 박수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누구에게 특별한 일이 생겨서 교우들 앞에 혹은 세상 앞에 박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동일한 일을 할 사람인데 나에게 그 기회가 안 왔을 뿐입니다. 마치 내가 보초를 설 때 간첩이 오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간첩을 못 잡은 것 때문에 나는 불성실한 군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자, 그 문제를 이제 조금 형태를 달리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사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겠느냐. 목사를 하든가 정 안 되면 장로쯤은 해야지 우리 같이 평신도 노릇하는 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뜻밖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에 가 계시면 군에서 전쟁을 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청년이 일선에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후방에 7명의 지원인이 있어야 된답니다. 1대 7 비율이 있어야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생산직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탄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에는 보병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꼭 일선에서 전쟁을 하는 무슨 보병, 포병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수송이라든가 병참이라든가 공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적과 총을 쏘면서 마주 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전쟁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얘기가 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고 있냐면 목사같이 선교사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사는 그럴 때 어떤 사람이냐면 작전 상황실에서 작전 짜고 있는 사람이 불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소총 메고 일선에 나간 사람인 겁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실제로 전투를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오히려 전투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전투를 하죠. 여러분은 실제로 최전방에서 세상과 맞대면하고 저들과 매일 생활에서 싸워야 됩니다. 육박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옛날에 그 유명했던 육탄 삼용사일 수 있고 백마고지에 휘날리는 백골부대일 수 있고 청령부대고 맹호부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재미있는 점은 결국 폭격을 하고 뭐 비행기 와서 쏘고 배에서 한포 사격을 해서 적군을 다 물리쳤다고 해서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 보병의 군화 발자국이 찍혀야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수 없는 이름 없는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용사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전쟁하고 나면 제일 큰 훈장은 누가 타먹죠? 지휘관이 타먹어요. 그렇죠? 쫄병들은 화랑무공 훈장 주고 지휘관은 을지무공 훈장 이런 거 먹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스개 말로 그 심사를 장교들이 하기 때문이래요. 장교들이 하니까 장교한테 좋은 거 준대요. 쫄병들이 하면 쫄병들한테 좋은 거 줄 거예요. 실제로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나 혹은 밖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교회가 참여하고 신앙인이 참여해갖고 드러나는 일들은 그렇게 크게 드러납니다. 무슨 이번에 어느 부대가 무슨 전공을 세웠다 이런 덩어리로 일어나지만 실제로 싸움은 그 안에 있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용사들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지키는 곳에 적군이 오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 온 것입니다. 누군가가 발견한 간첩은 그가 용감하고 그가 더 눈이 밝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었던 것도 중요한 장소고 여러분의 지킴도 간첩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중요하게 여러분이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꾸만 그걸 비교해서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무익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에서 아주 좋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봅시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남들이 진전이 있는 것 같고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것으로 인하여 저 사람은 나보다 뛰어나서 대접을 받고 나는 저 사람만 못해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 그런 식으로는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두드러지지 않고 묻혀있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진보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이렇게 좋은 예를 들죠.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과부가 낸 두 렙돈, 거기서 예수님이 과부가 낸 두 렙돈에서 과부를 그 예에서 중심인물로 쓴 겁니다. 중심인물로 쓴 겁니까? 아니면 두 렙돈을 중심으로 예를 든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과부가 낸 두 렙돈은 어느 쪽을 얘기한 거예요? 중심이 그 예화에서 과부죠. 두 렙돈을 낸 과부, 즉 사소한 헌금을 낸 과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회적 지위로나 개인적인 명성으로나 낸 금액으로나 기억되지 않을 사람을 예수님이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낸 두 렙돈, 아니 그 두 렙돈을 내는 그 과부를 내가 기억한다 이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이 나를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들리고 사회에서 들리는 사람들, 신앙적인 차원에서 들리는 사람이 꼭 앞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뭐 같이요? 우리 이 귓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여기다가 귀고리를 달아주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거는 이건 겨울에 귀 시리는 데만 쓰이지 어디도 쓸데없어요. 이거는 소리를 모아드리는데도 이 귓볼은 쓸데가 없습니다. 이 귀바퀴는 쓸모있어도 이 밑에 이거는 기냐 짧으냐 갖고 괜히 선볼 때 말만 되지 아무 쓸데없어요 이거는. 집에 와서 가위로 이거 잘라버리셔도 돼요. 근데 여기다 별걸 다 달아요. 별걸 다 달아. 쓸데없으니까 미안할까봐, 얘가 좌절할까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뭐 달아주는 거예요. 좌절할까봐.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서 누구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누구는 이렇게 대접을 받고 누구는 앞서 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꼭 앞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시며 모두를 사랑하시며 그를 앞세웠으니까 여러분도 튼튼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를 빠르게 했으면 여러분은 무겁게 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뛰어오르게 했으면 여러분은 깊이 있게 하시는 걸 겁니다. 그 사람이 2m짜리를 가졌으면 여러분은 아마 50kg을 갖고 있는 거겠죠.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걸 각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걸 저 사람은 200cm를 주고 나는 왜 5kg를 줬습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비교하면 저 사람은 어쨌든 200이고 나는 5잖아요. 이렇게 비교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단위가 다르고 하나님 그때 각 신자에게 허락하시고 만드시는 일들은 서로 비교가 불가능한 무엇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가 죄인이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셨을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나 하나만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있고 나 하나만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 박으로 보내셨을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좌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으며 복 중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잊지 않습니다. 젖 먹이는 어미가 어찌 그 아이를 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낙심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내 문제를 나 홀로 해결하려니까 없죠. 나 혼자서 그 문제를 실험하니까 답이 없고 희망이 없죠.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주께 의지하느냐, 누가 더 많이 주를 찾느냐, 누가 더 많이 주께 가서 우느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무기요 당연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혼자 자기의 죄를, 자기의 짐을, 자기의 일을 걸머지고 끙끙거리는 것은 미련한 짓이며 교만한 짓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짓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어떤 짐과 어떤 좌절과 슬픔과 어려운 일을 갖고 오셨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혼자 지고 있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주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해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과 우리가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흔드는 마귀의 괴계 앞에 네가 나를 흔들면 주를 흔드는 것이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끊으려는 짓이다 공격할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질 수 없는 것은 주께서 내 편이기 때문이며 내가 주 앞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 이제 믿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혹 마귀가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일 때 나한테 하지 말고 주님께 가서 해보라 라고 답변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